VOA World News.
VOA 뉴스입니다. 미군 고위 지휘관들이 잇따라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해리 해리스 미국 태평양 사령관과 존 하이텐 전략 사령관은 오늘 한국에 도착해 장경두 신임 합참 의장 취임식에 참석했습니다. 이들 두 사령관은 한국군 고위 당국자와 만나 한반도 상황 등을 논의하고 미한 연합 훈련인 을지 프리덤 가디언 UFG 연습을 참관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샘 그리브스 미사일 방어청장도 이번 주 중으로 한국을 방문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조셉 던포드 미 합참의장은 13일부터 이틀간 한국을 방문하며 문재인 한국 대통령과 송영무 국방장관 등을 만났습니다. 이처럼 미군 지휘관들이 대거 한국을 찾는 건 이례적인 일입니다. 한국 언론들은 북한의 고도화되는 핵과 미사일 위협 등 한반도의 안보 상황을 고려한 행보로 풀이했습니다. 실제로 해리스 사령관과 하이텐 전략사령관, 그리브스 미사일 방어청장은 빈센트 브룩스 주한미군 사령관과 함께 합동 기자회견을 열어 강력한 대북 메시지를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내일부터 31일까지 열리는 UFG 연습에는 미군 17,500명과 한국군 5만여 명 등이 참가한다고 미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올해 UFG 연습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공격에 대한 방어와 요격, 응징 체계를 집중적으로 연습하며 규모는 지난해와 비슷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헤더 노어트 미 국무부 대변인은 지난 16일 UFG 연습과 관련해 미국은 전 세계 많은 동맹들과 정례적으로 연합훈련을 실시하고 있다며 이를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UFG 연습을 하루 앞둔 20일 미한 두 나라의 이 같은 계획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한국합동참모회의 신임 의장으로 취임한 정경두 의장은 적이 도발한다면 뼈저리게 후회하도록 단호하고 강력하게 응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 의장은 오늘 한국 국방부 대강당에서 열린 이 취임식에서 현재의 한반도 안보 상황이 그 어느 때보다도 엄중하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모든 위협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전방위 군사 대비태세 확립과 테러와 재난 등에 대비한 선도적 대응태세 구축을 약속하고 새로운 전쟁 수행 개념에 대한 정립 등을 통한 주도적 군사작전 수행 능력 강화와 유리한 안보 전략 환경 조성 등을 추진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정 의장은 3군 균형 발전 등 국방 개혁을 적극 추진하고 한미 군사 동맹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정부의 안보 정책을 강한 힘으로 뒷받침하겠다면서 적에게는 두려움을, 국민들에게는 무한한 신뢰를 줄 수 있도록 부여된 임무를 책임감 있게 완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이 취임식에 참석한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축사에서 국방개혁에 대한 의지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한국 육군의 한 부대에서 K9 자주포 훈련 중 폭발 사고가 일어나 두 명이 사망했습니다. 한국군 당국은 18일 오후 3시 19분 철원군의 육군 모 부대 사격장에서 이번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사고가 난 K9 안에는 7명의 군 장병이 탑승 중이었으며 이 중 이모 중사가 현장에서 사망하고 부상을 입고 치료 중이던 정모 일병이 19일 숨을 거뒀습니다. 나머지 5명의 병사들은 국군 수도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육군은 이번 사고로 희생된 이 중사와 정 일병을 순직 처리하기로 하고 이들의 계급을 각각 상사와 상병으로 추서 진급시켰습니다. 연결식은 내일 국군 수도병원에서 육군 5군단장으로 치러집니다. 인도에서 열차 탈선 사고가 발생해 최소 23명이 숨졌습니다. 인도 당국에 따르면 사고는 어제 인도 뉴델리에서 북동쪽으로 130km 거리에 떨어져 있는 우타르 프라데시 주에서 발생했습니다. 칼링가 우트칼 익스프레스 열차 최소 6량이 선로를 이탈한 뒤 뒤엉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국은 이번 사고로 인한 부상자가 최소 50명이라고 밝혀 사망자 숫자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북한은 내일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황해도와 함경남부는 모레 새벽까지 비가 내리고 오후 곳곳에 소나기가 내립니다. 예상 강수량은 내일까지 20에서 80mm, 황해도는 120mm를 넘기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 최저기온은 13도에서 23도, 최고기온은 21에서 31도입니다. 파고는 동해 1에서 2m, 서해는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VOA 뉴스 함재합니다.
곧이어 뉴스 포커스와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이 방송됩니다.
뉴스 포커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형주입니다. 지난 한 주 관심을 모았던 한반도 뉴스를 집중 분석해드리는 뉴스 포커스입니다. 북한이 미국령 괌 인근을 겨냥한 타격 계획을 공개한 지 닷새 만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미국 행태를 좀 더 지켜보겠다라면서 승인을 미뤘습니다. 이처럼 김 위원장이 한 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이자 이 북한의 도발적 언사에 대응한 미국 정부의 고위 관리들의 발언 역시 눈에 띄게 완화됐습니다. 한편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이 또다시 도발하면 견딜 수 없는 제재에 직면할 것이라고 강하게 경고하기도 했는데요. 오늘 역시 두 기자 나와 있습니다. 윤국한 기자, 이현철 기자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 먼저 오늘은 북한의 괌 포위 사격 위협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북한 관영 조선중앙TV 보도 내용부터 좀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당이 결심만 하면 언제든지 실전에 돌입할 수 있게 항상 발사태세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자, 조선중앙TV가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 14일에 전략군 사령부를 시찰하고 관포위 사격 방안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라는 이제 그 보도 내용인데요. 물론 지금은 이 위협이 좀 주춤했습니다만 어떠한 위협이었는지 좀 자세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국한 기자, 북한이 공개한 관포위 사격 방안이라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걸 얘기했습니까?
예, 전략군 사령부라고 있지 않습니까? 북한에. 예. 육해공군 외에 전략군 사령부가 따로 있는데요. 이 전략군 사령부 대변인 명의로 성명이 나온 것이 지난 8일이었습니다. 네. 이 성명에서 처음으로 괌 주변에 대한 포위 사격을 북한이 위협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를 결정하는 결의를 채택하지 않았습니까? 예. 거기에 대한 불만으로 나온 것이었는데요. 여기에서 북한은 괌의 주요 군사기지들을 제압, 견제하고 미국의 엄중한 경고 신호를 보내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괌 주변에 대한 포위 사격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고요.
네.
또 이어서 그 다음 날에는 전략군 사령관 김낙겸 사령관이 좀 더 구체적으로 그 포위 사격에 대한 내용을 공개를 했는데요.
예.
이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화성 12형 4발을 동시 발사해서 포위사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예.
아주 그 자세한 경로까지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시네마현과 히로시마현, 고치현 상공을 통과하게 될 것이고 사거리 3,356km를 1,065초간 비행한 후에 괌 주변 3,40km 해상 수역에 탄착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이어서 8월 중순까지 이 방안을 최종 완성해서
예.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보고하기 위해서 이 발사 대기 태세에서 명령을 기다릴 것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죠.
예.
마치 실제 행동이 임박했던 것처럼 그렇게 강조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사실 북한의 미국 영토에 대한 공격 위협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닙니다.
네.
핵 공격에 대해서 수차례 위협을 했었고요. 또 영상까지 공개를 하지 않았었습니까?
네.
그렇지만 이번에 괌 포위 사격 위협이 특별한 관심을 끌고 미국 내에서 또 경각심을 불러일으킨 것은 바로 그 전에 북한이 두 차례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그러니까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에 성공했고
네.
또 미국 내에서는 북한이 이제 미국 본토에 도달할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개발을 사실상 완성한 것이다. 이런 평가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바로 이런 맥락에서 뭔가 그 특별한 미국 내에서 경각심을 불러일으켰던 것이었고요. 또 그 내용 자체가 상당히 구체적이었던
네.
것이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상당히 긴장이 고조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었습니다.
예.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북한 군 당국이 포위 사격에 대한 목적도 뭐 분명히 밝혔습니다. 미국에 엄중한 신호를 보내는 것이다. 자, 그렇다면 북한이 이런 위협을 가했을 때 미국은 어떤 대응 방안을 가지고 있는 건가요?
네, 미국이 군사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를 들 수가 있는데요.
예.
그중에 하나가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제, 바로 사드입니다. 2013년 4월에 괌에 있는 앤더슨 공군기지 서북쪽에 사드 포대가 배치가 됐는데요.
예.
이 사드 포대가 바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한 겁니다. 이 포대에는 트럭에 장착된 6개의 발사대가 있고요. 또 각 발사대에는 장착된 8기의 요격미사일이 있습니다.
예.
이 밖에 고성능 X밴더 레이더, 또 화력통제센터 등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북한의 미사일이 괌에 도달하기 전에
예.
격추하는 방법입니다. 태평양에 배치된 미국의 이지스함이 그 역할을 맡게 되는데요.
네.
이지스함에 장착된 레이더가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탐지하면 500km 고도에서 탄도미사일 요격이 가능한 SM-3 미사일이 발사가 됩니다.
네.
또 한국에 배치된 이지스함, 또 일본의 이지스함이 SM-3 미사일로 요격에 나설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예.
나머지 하나는 북한의 미사일이 발사되기 전에 미리 미국이 선제 타격을 하는 방법입니다.
예.
북한의 미사일이 발사될 조짐이 보이면 미국 전략 감시 자산이 이를 포착해서 즉시 선제 공격을 할 수 있다는 건데요.
예.
미 국방부가 북한의 미사일 기지들에 대한 구체적인 선제 공격 방안을 마련했고 트럼프 대통령의 명령이 있으면 곧바로 공격에 나설 수 있다. 이런 그 언론의 보도도 나왔습니다.
예.
여기에 그 죽음의 백조로 불리는 B-1B 랜서 폭격기가 선제 타격에 동원될 수 있다. 이런 보도 내용이었습니다.
예. 이제 군사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들을 자세히 설명을 해 주셨는데 짐 매티스 미 국방장관이 또 경고로 일종의 뭐 대응을 하기도 했습니다. 미국 영토를 공격하면 전쟁으로 번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죠.
예, 사실 미국의 입장에서는 당연한 것이죠.
네.
미국 본토가 공격을 받는다면 물론 포위 사격의 내용이 좀 다른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지만 매티스 국방장관은 일부러 기자실에 찾아와서 기자들과 만나서 북한이 실제로 영토를 공격하면 곧바로 전쟁으로 치달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네.
영어로 It's game on for war. 말하자면 게임이 시작되는 것이다.
네.
전쟁을 위한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이 미국은 괌을 잘 보호하고 있다. 그런 역량이 있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네.
또 북한이 괌에 미사일을 발사하면 곧바로 포착할 수 있고 미사일이 어디에 떨어지는지도 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요격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은 사실 방금 이현철 기자가 얘기했던 대로 다양한 요격 수단을 이미 괌도에 갖추고 있고요.
예.
또 그전에 분명한 말하자면 공격의 징후가 보일 때는 일부 당국자들은 선제 타격을 가할 수도 있다라는 부분을 숨기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지금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뭐 양측이 굉장히 강경한 말들을 주고받으면서 군사적 충돌로 우려하는 시각도 적지 않았는데 일단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전략군 사령부 보고를 받고 공격 계획은 보류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14일이었습니다. 김낙겸 사령관으로부터 괌 포위사격 최종 방안을 완성해서 김정은 위원장에게 보고하겠다 이렇게 밝힌 지가 닷새 만인데요.
예.
김 위원장이 전략군 사령부를 직접 시찰하고 이 괌 포위사격 방안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북한 언론들 보도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괌 포위사격 방안을 오랜 시간 구체적으로 검토를 했고
네.
지휘관들과 긴밀하게 협의를 했습니다. 또 보고에 대해서는 만족감을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하지만 김 위원장은 일단 공격에 대한 승인은 유보했는데요. 미국의 행태를 좀 더 지켜보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그러면서 미국에 대해서 지금의 상황이 어느 쪽이 더 불리한지 득실관계를 잘 따져보는 게 좋을 것이다. 올바른 선택을 하라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예.
이어서 미국과의 상황에 따라서 또 언제든 괌 포위사격 명령을 내릴 수도 있음을 시사하기도 했는데요.
네.
미국이 한반도 주변에서 위험한 행동을 계속한다면 이미 천명한 대로 중대한 결단을 내릴 것이다. 이렇게 위협을 하기도
예.
했습니다.
지금 상황이 한껏 위기를 고조시키고 마치 이제 곧 실행만 하면 될 것처럼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이제 보류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처음부터 북한이 괌을 공격할 의도가 없지 않았느냐 이런 분석도 나왔는데 이건 어떤 근거에서 이런 제기를 한 겁니까?
예, 물론 북한의 의도를 북한이 공식적으로 언급하지 않는 상황에서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쉽지 않은 일이지만
네.
일부 전문가들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실제로 포위 사격을 가할 그런 의도는 없었던 게 아니냐 이런 분석들을 하는데요.
예.
그 근거는 김정은 체제로서는 체제를 수호하는 것이 가장 큰 말하자면 절체절명의 과제인데
예.
이 매티스 장관이 얘기한 대로 북한이 미국 영토를 향해서 공격을 한다면 그것은 곧바로 전쟁으로 치닫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 결과는 사실 명약 관화한 것이고요. 바로 이런 때문에 전문가들은 북한의 말하자면 미국을 겨냥한 전쟁은 자살행위나 마찬가지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그러면은 북한이 그런 자살행위를 할 이유가 있겠느냐 이런
예.
맥락에서 이 말폭탄에 불과한 것이다라는 그런 분석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예.
실제로 그런 심증을 갖게 하는 그런 사례들도 있었는데요.
예.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전략군 사령부를 방문해서 이 보고를 받는 자리에 화면에 뜬 괌의 위성 사진은
예.
6년 전 2011년에 촬영된 그런 낡은 것이라는 그런 것이 확인이 됐었고요.
예.
또 미국의 전문가들은 이 북한이 실제로 포위 사격을 위협하면서도 내부적으로 군사적인 준비를 하는 동태는 전혀 파악된 것이 없었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맥락에서 그야말로 이전에도 줄곧 해왔던 미국을 겨냥한 북한의 엄포가 아니었느냐. 이런 분석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 이런 행동을 옮겼을 때 득보다 실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위협 수준에서 그쳤을 것이다. 이런 분석인데 일단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유보한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걸 또 다시 실행에 옮길 가능성이 있느냐 이 부분도 좀 전망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북한이 어떻게 나올지 뭐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예.
전문가들은 대체로 북한이 공격 계획을 실제로 실행에 옮길 가능성은 적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윤국환 기자 말씀하신 대로 실제 공격이 이루어졌을 경우에 그 결과가 어떨지 북한 정권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북한이 괌에 무모한 포위 사격을 하기보다는 이런 위협을 계속 유지하면서 시간을 끌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예.
실제로 북한은 과거에도 서울 불바다 발언을 했고 또 최근에 이르기까지 이런저런 조건을 붙여서 또 엄포식으로 여러 가지 선언을 했었는데
예.
실제로 실행되지 않은 전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오판으로 폭격이 감행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데요.
예.
이런 점에서 다음 주 21일부터 시작되는 미국과 한국의 연합군사훈련, 을지 프리덤 가디언 훈련 기간에서부터
예.
북한의 건국절인 다음 달 9일까지 또 북한이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 주시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지금까지 한동안 고조됐던 북한의 괌 포위 사격 위협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시사 대담 프로그램 뉴스 포커스. 지난 일주일간 발생한 주요 뉴스를 폭넓고 깊이 있는 분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과 월요일 아침 방송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네, 앞서 이야기했던 북한의 엄포만큼이나 미국에서도 북한을 향해서 강경한 발언들이 많이 이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화염과 분노 이야기를 했고요. 그런데 최근에는 행정부 고위 관리들이 조금 완화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눈에 띄는데요. 먼저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의 이야기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We continue to be interested in finding a way to get to dialogue, but that's up to him.
네. 우리는 북한과의 대화에 도달하는 방법을 찾는 데 관심이 있다. 하지만 그것은 그에 달렸다. 뭐 김정은 위원장에 달렸다. 이런 얘기일 텐데요. 또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이 포위 사격을 유보한 것을 매우 현명한 결정이었다. 이렇게 또 평가를 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북한의 그런 발표가 나온 직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그 트위터에 짧은 글을 남겼는데요. 이 김정은 북한 위원장이 매우 현명하고 논리적인 결정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예.
그 대안 만약에 그렇지 않은 것이었다면 그것은 재앙적이고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그 전에 트위터를 통해서 남긴 글을 보면 이 분노와 화염이라는 얘기도 했었고요. 또 그것에 대해서 좀 지나친 그런 발언이 아니었느냐라는 지적이 나온 데 대해서는 곧바로 그 충분히 강력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더 강한 발언을 내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맥락에서 보면은 북한의 이 전략군 사령부 시찰 과정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했다는 포위사격 유보 발언에 대해서 그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사실 그동안의 기조에서는 좀 상당히 이례적이라 할 만큼 톤을 낮춘 것이었다. 이렇게 예.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근데 이제 김정은 위원장의 유보 발언이 나오기 전에 미국 정부 내에서도 조금 변화되는 기류들이 나왔었던 네. 것 같습니다. 그 중에 네, 하나가 미국 국무장관하고 국방장관이 동시에 그 언론 기고문을 실어서 이것과 관련된 입장을 밝힌 부분.
네.
이것 좀 자세히 좀 이야기해 주시죠.
네. 지난 14일자 월스트리트저널 신문이었는데요.
예.
여기에 틸러슨 국무장관 또 매티스 국방장관이 공동으로 기고문을 실었습니다. 미국의 외교 또 국방이 책임지는 두 장관이 공동으로 북한에 대해서 기고문을 실는 건 매우 이례적인 예. 일이었는데요. 여기에서 미국의 대북 정책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북한이 도발을 계속할 경우에 대비한 확고한 대응 태세를 갖추고 있지만 지금은 북한과의 협상을 선호한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예.
미국은 북한의 정권교체 또 한반도 통일을 원하지 않으며 여기에 관심이 없으며 비무장지대 북쪽으로 미군을 주둔시킬 핑계를 찾거나 또 오랫동안 고통받아온 북한 주민들에게 해를 가할 의도는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
예.
미국은 북한과 협상을 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주 한 주에 고조됐던 긴장과 비교하면 어느 정도 기류 변화가 있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하지만 북한이 과거 협상에서 정직하지 못하고 또 국제적 합의를 여러 차례 위반한 오랜 이력이 있는 만큼 선의를 갖고 협상에 나설 의지가 있다는 점을 보여줘야 한다는 점도 지적을 했습니다.
네.
물론 두 장관은 미국은 북한과 협상을 선호하긴 하지만 동시에 북한이 도발을 계속할 경우에 대비한 확고한 대응 태세를 갖추고 있다. 이런 점도 강조를 했습니다.
예. 자, 기류가 좀 이제 완화된 건 사실입니다만 그렇다고 뭐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그 기고문 마지막에도 언급됐듯이 북한에 대한 어떤 선제 타격론이나 이런 군사적 대응 목소리가 또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물론 늘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예. 군사적 옵션도 여전히 남아 있다라는 얘기를 하지만 전체적인 톤은 그것을 강조하기보다는 이제 평화적인 방식으로 또 외교적 경제 적인 방식으로 북한에 말하자면 핵포기를 유도해 나겠다 이런 부분에 강조점이 주어지고 있고요.
예.
특히 틸러슨 국무장관 같은 경우는 북한과 관련해서 이 정권 교체의 의도라든지 정권을 붕괴시킨다든지 그런 의도가 없다는 점 그리고 또 남북한의 조속한 통일을 촉진하려고 움직이지 않는다는 점 또 38선 이북으로 미군이 진주하거나 그런 것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점 이렇게 네 가지 노 하지 않기 다는 예. 점을 여러 차례 밝히고 있거든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군사적인 수단이 아닌 평화적이고 외교적이고 그러면서 경제적인 수단으로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점을 계속해서 북한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예.
사실 이 부분은 그 틸러슨 장관뿐만 아니라 군 고위 지휘관 들도 같은 맥락의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군사적 대응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상당히 그것을 낮춘 상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예.
조셉 덤포드 합참의장 같은 경우는 아주 군사적인 행동은 한반도에서 끔찍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평화적인 방식, 물론 군이기 때문에 군이 말하자면 군사적인 옵션, 방안을 포기한다는 건 있을 수 없고
예.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도 않겠지만 그러나 계속해서 얘기하는 것은 좀 그 레토릭의 수준이 굉장히 낮아진 그런 발언들을 하고 있고요.
예.
또 백악관에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이라고 하는 스티브 배넌 보좌관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천만 명이 사망할 수 있다라는 이런 가능성을 부인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가져오기 전에는 군사행동은 전혀 가능치 않은 일이다. 잊어버려라.
예.
이런 강한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것이 물론 백악관의 내부의 어떤 일치적인 기류를 전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 군사적 옵션은 극히 제한돼 있다라는 그런 메시지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미국 국민들도 뭐 군사 행동에 대해서 우려하는 시각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최근 괌 포위 사격 또 이러면서 이제 북한에 대한 그 위기감 이런 것들이 고조되긴 했었는데요. 예.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보니까 미국인들 10명 중에 6명 지금으로서는 북한에 대한 군사행동에 반대한다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 CBS 방송 조사인데요. 17일 발표한 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59%가 현 시점에서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군사 행동을 위협하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밝혔고요.
예.
반면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33%에 그쳤습니다. 하지만 외교적 노력이 만약에 실패를 한다면 그래서 북핵 문제 해결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군사 행동을 해야 한다 이런 면에서는 의견이 완전히 정반대로 갈렸는데요.
네.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외교적 노력이 실패했을 때는 군사 행동에 찬성한다 이런 응답자가 58%가 나왔고요.
예.
반면에 반대는 34%로 24%포인트 차가 났습니다.
예. 자, 최근에 이제 미국과 북한 간의 긴장이 한층 고조됐다가 이제 완화되면서 이런 전망을 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과거에도 이렇게 크게 설전이 오고 간 다음에는 좀 대화의 분위기로 이어지는 사례도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미북 대화 가능성까지 이어질 수 있지 않느냐 이런 관측들도 나오고 있습니까?
물론 그런 관측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 결과를 예단하기는 쉽지 않지만요. 과거에 그런 사례가 있었던 것은 분명하고요. 또 무엇보다도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은 이 북한이 이제 실질적으로 미국 본토에 다달할 수 있는 그런 장거리 대륙간 탄도미사일 개발을 거의 완료한 상태에 있고 여기에 또 핵탄두까지 장착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갖춘 게 아니냐라는 우려가 높아지면서
예.
현실적인 어떤 대응 방안에 대해서 좀 더 여러 가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맥락인데요. 최근에 이렇게 북한과 관련한 강한 발언들의 수위가 낮아지면서 동시에 또 국무부에서는 대변인이 외신 기자들을 상대로 한 브리핑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미국과 북한 간의 대화가 이루어지기 위한 조건이라고 할까요? 이것을 언급을 했는데요.
예.
그걸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북한이 핵실험을 중단해야 되고 또 미사일 시험 발사를 중단해야 되고 그리고 아울러서 영내 불안을 야기하는 행동을 하지 말아야 되고
예.
이렇게 세 가지를 언급을 했는데요. 뭐 특별히 새로운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동안에 국무부가 북한과의 대화 조건과 관련해서는 비핵화에 대한 언급이 빠지지 않았었거든요.
예.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비핵화를 향한 의미 있는 진전이 있어야 된다.
네.
이렇게 언급을 꼭 했었는데 사실 그 조건이 뭐냐라는 질문에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비핵화에 대한 부분은 언급을 안 했고요. 일각에서는 바로 이런 점 때문에 그 미국이 대북 대화의 조건을 좀 낮춘 게 아니냐 그런 관측도 있습니다.
예, 물론 국무부 대변인이 이게 딱 대화의 조건이다라고 표현을 하지는 않지 않아요.
그렇죠. 말하자면 예. 이런 것들이 이제 좋은 시작이 될 것이고 이것이 선의의 말하자면 출발점으로 될 수 있는 그런 조짐들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예.
이런 부분들은 틸러슨 장관도 같은 맥락에서 여러 번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런 것들을 중단하는 것이 세 가지를 좋은 스타트가 될 것이고
예.
또 선의를 보여주는 그런 방안이 될 것이고 이런 얘기를 했었죠.
예.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어쨌든 이제 대화 국면으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북한이 무언가 보여줘야 된다.
네.
일종의 좀 공을 다시 이제 북한으로 돌리는 그런 모양새라고도 볼 수 있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아, 북한의 태도 변화가 선행돼야 된다 이런 입장인데요. 미국 정부 입장은 한결같습니다. 북한과 대화의 문은 항상 열려 있지만 의미 없는 대화 또 대화를 위한 대화는 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인데요.
예.
북한이 진지하게 그 대화에 나서겠다는 움직임을 보여야 비로소 대화가 가능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아, 이런 점에서 볼 때 일각에서 나오는 그 미북 대화 가능성 아직 시기상조다 이런 점을 국무부는 분명히 또 한 번 밝혔습니다.
예.
지난 16일 외신 기자 센터에서 헤어드 노트 국무부 대변인이 밝힌 내용인데요.
네.
여기서 한 얘기를 보면 미국은 기꺼이 북한과 마주앉아 대화를 나누고자 한다. 하지만 아직은 그 지점 근처에도 오지 못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
역시 대화가 이루어지려면 아직 멀었다는 얘기인데요. 그 이유로서 든 것이 바로 북한이 불안정을 야기하는 행동을 멈추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예.
아, 미국 정부는 북한과 어떤 범위의 대화를 재개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여건이 달라져야 된다 이런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 걸로 보입니다.
예. 자,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한동안 고조됐다 최근 다소 안화된 미국 정부 내의 대북 기류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뉴스 포커스를 듣고 계십니다. 이 프로그램을 다시 듣기 원하시는 분은 www.voakorea.com을 접속하시면 됩니다.
네, 뉴스 포커스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난 17일이 한국 문재인 대통령 취임 100일이었습니다. 문 대통령은 취임 100일을 맞아서 내 외신을 상대로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여기에서 나온 발언 내용 잠시 좀 들어보겠습니다.
만약에 북한이 또다시 도발을 한다면 북한은 더더욱 강도 높은 제재 조치에 직면하게 될 것이고 북한은 결국 견뎌내지 못할 것입니다.
예. 자,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 내용을 들어봤는데요. 이 기자회견을 보니까 그 질문 제일 위에 올라왔던 그 주제가 안보 현안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지금 이제 문재인 대통령 출범 이후부터 계속 이 북한 문제가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이날 이 북한과 관련돼서 한 문재인 대통령 언급 좀 정리를 해볼까요?
예, 사실 문재인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미국과 북한 간에 말하자면 강도 높은 말하자면 말폭탄이 서로 오가면서 이 긴장 상태가 상당히 고조되고 이를 통해서 전쟁 위기설이 나오기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 부분을 좀 불식하려고 상당히 노력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은 한반도에서 두 번째 전쟁, 한국 전쟁 이후에 그런 것은 절대 없을 것이라는 것을 자신 있게 말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예. 또 미국도 같은 생각이고 또 만약에 미국이 한국에서 북한과 전쟁을 하려고 할 때는 그것은 대한민국의 동의 없이는 결정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예.
또 북한에 대해서 앞서 육성을 들으신 대로 북한에 대해서 핵과 미사일 도발을 중단하고 대화에 나올 것을 강하게 촉구를 하면서 그렇지 않은 길을 택할 경우에는 국제사회의 제재와 압박이 견딜 수 없을 정도로 강화될 것이다 라는 점을 분명히 통과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또 이날 나온 이야기 가운데 좀 뉴스가 됐던 게 문재인 대통령의 이른바 레드라인 금지선 발언이었습니다.
물론 네, 그렇습니다.
이제 기자가 관련된 질문을 했고 거기에 네. 대한 응답이었는데 네. 구체적으로 뭐라고 레드라인 그 금지선을 그었습니까?
네, 문 대통령이 이날 밝힌 금지선 레드라인은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완성하고 거기에 핵탄두를 탑재해서 무기화하게 되는 것을 레드라인으로 생각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그러면서 지금 북한이 점점 더 그 레드라인의 임계치에 다가가고 있다 이런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예.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이렇게 레드라인 금지선에 대해서 밝힌 것은 대단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예.
이에 대해서 한국 정부는 문 대통령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은 북핵 고도화에 대한 심각성이 그만큼 크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예.
문 대통령은 지금 이 단계에서 북한의 추가 도발을 막아야 하는 그 점에 대해서 국제사회가 함께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유엔 안보리에서 사상 유례 없는 강도 높은 경제 제재 조치에 대해서 만장일치로 합의가 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예.
만약에 북한이 또다시 도발을 한다면 북한은 더 강도 높은 제재 조치에 직면하게 될 것이고 결국은 견뎌내지 못하게 될 거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 문재인 대통령의 레드라인 금지선 발언과 관련돼서 일각에서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어떤 부분이 문제라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레드라인 말하자면 경계선 넘지 말아야 될 선이라는 것은 그것을 넘으면은 어떤 행동이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경고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것은 그 행동이라는 것은 바로 군사 행동 이런 것 물리적인 움직임을 말하는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레드라인이라고 하는 것을 공언하게 되면은 그 선택지가 상당히 좁아진다는 그런 한계가 문제점이 있다는 거고요.
예.
또 레드라인이라는 것을 정할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것을 넘으려고 하는 그런 경향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사실 그동안에 여러 차례 언론이나 전문가들이 설정한 아 이게 레드라인이다. 가령 핵 실험을 할 경우에 이건 2006년에 이미 핵실험이 처음에 있었지만 이런 여러 가지 레드라인을 상정은 했지만 미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이것이 레드라인이다 이렇게 언급한 바가 없습니다.
네.
또 한 가지는 이 문 대통령이 언급한 레드라인은 어떻게 보면 한국과 관련한 일은 아니다 말이죠.
네.
그리고 또 한국과 관련해서 북한은 어쩌면은 이미 레드라인을 넘었을 수도 있다라는 부분인데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을 아꼈어야 되는 게 아니냐. 어떤 물리적인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공원을 네. 이런 발언을 앞질러서 해버린 것이 선택을 제약할 수 있다. 이런 비판적인 그런 견해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예, 그렇군요. 자,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100일을 맞아서 북한도 매체를 통해서 내놓은 입장들이 좀 있죠.
네, 그렇습니다. 북한은 그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집권 100일의 그 성적표 매우 초라하고 실망스럽다 이렇게 밝혔고요.
예.
남북관계에 대해서는 낙제점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네.
특히 대화 관련 문 대통령이 대화 관련해서 한 발언에 대해서 국제사회와 대북제재 공조를 유지하는 이상 대화 제의에 절대 호응하지 않겠다. 대화와 제재는 양립할 수 없다 이렇게 그 비난을 했고요.
예.
또 북한의 그 움직임 중에서 한 가지 또 눈에 띄는 게 이번에는 화성 14형 장거리 대륙간 탄도미사일이죠. 이 화성 14형으로 백악관을 타격하는 장면이 그려진 선전 포스터를 18일에 공개를 했습니다.
예.
폐허가 된 백악관과 예방전쟁이라는 글자 위에 조선의 대답 이런 글자가 선명하게 박혀 있고요.
네.
또 각종 탄도미사일로 미 대륙을 사격하는 포스터도 같이 공개를 했습니다. 다음 주에 실시되는 미국과 한국의 연합군사훈련이죠. 을지 프리덤 가디언 훈련 여기에 대한 경고성 그런 포스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자, 그런데 지금 이제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다음 21일부터 미국과 한국이 을지 프리덤 연습을 하는데 최근 뭐 한국에서도 그렇고 미국에서도 물론 이제 뭐 정부의 공식적인 그런 입장은 전혀 아닙니다만 이 훈련 축소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조금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각에서 그런 관측들을 하고 있는데
네.
미국이나 한국 정부의 공식 입장은 축소라든지 또 취소라든지 이런 것은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라는 입장입니다.
예.
사실 바로 이 다음 주에 시작되는 연합군사훈련 을지 프리덤 가디언이 한반도 정세의 또 하나의 분기점이 될 가능성이 큰데요.
예.
북한은 이 기간 동안에는 상당히 레토릭, 수사, 위협적 발언의 강도를 굉장히 높이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또 나름대로 군사훈련으로 맞받아치기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다시 한번 군사적인 대치 상태라 그럴까요?
네.
또는 어떤 죽어가는 그런 말폭탄이 수위가 높아질 가능성도 있고 언제든 한반도의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유동적인 상황이고
네.
지금 현재 긴장 수위가 좀 완화됐다고 해서 이것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그런 보장은 전혀 없는 상태고요.
예.
하기 때문에 이 군사훈련이 하나의 또 중대한 고비가 될 것 같고요. 주목되는 것은 이것이 훈련 축소로 해석될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이번 훈련에 한국군 병력은 5만 명이 참가하고요. 또 미군은 17,500명이 참가하게 되는데 지난해 2만 5천 명 병력이 참가한 것에 비해서는 올해는 7,500명이 줄어든 숫자가 훈련에 참가하는 것으로 되고 있거든요.
예.
이런 부분이 혹시 규모를 좀 축소해야 된다는 그런 주장들을 조금 감안한 게 아니냐 이런 지적들도 나오고 있는데
네.
이것을 규모 축소라고 할 수 있을지는 확실치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뉴스 포커스. 짧은 뉴스를 통해서는 미처 다루지 못했던 사안들의 자세한 설명과 함께 정리해드립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과 월요일 아침 한반도와 세계가 보입니다.
네, 뉴스 포커스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뭐 앞서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출범한 지 100일이 됐고요. 또 문재인 정부는 출범하면서부터 계속 이제 북한과의 대화 제안에 끈은 놓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이제 북한의 호응은 없는 상황인데 앞으로 전망은 어떨까요?
네, 한국 정부는 말씀하신 대로 기본적으로 북한과 대화를 재개해서 좀 남북관계를 바꿔보고 싶은 그런 의지를 강하게 피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아직까지 진전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고요. 앞으로도 어떤 이런 돌파구 같은 것들이 마련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특히 그 계속되는 북한 핵과 미사일 등 위협과 도발, 이런 문제들이 대화를 풀어나가기 참 어렵게 만들고 있는데요. 네. 문 대통령도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북한과의 대화의 필요성을 인정한다고 하면서도 네. 대화 자체가 목적이 될 수는 없다. 대화를 위한 여건이 갖춰져야 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그러면서 그 대화를 위한 여건과 관련해서는 대화가 좋은 결실을 맺을 것이라는 담보가 있어야 한다면서 적어도 북한이 추가적인 도발을 멈춰야만 대화의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다. 이렇게 밝혔고요.
네.
그런 중에 이제 계속해서 북한의 도발을 막기 위해서 국제사회와 제재를 강력히 유지해가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이에 대해서 북한은 대화와 제재 양립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그 안보리 제재에 적극 협조하고 있는 한국 정부와 대화를 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예.
현재로서 어떤 남북 대화가 다시 재개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네. 그동안 뭐 전통적으로 이렇게 위기 국면 속에서 남북 대화를 시도해 볼 만한 그런 뭐 룸이라든가 시간이 많지 않았던 게 현실인데 북한이 이렇게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고도화하고 있는 이런 시점에서는 그런 공간들이 더 줄어드는 것 아닌가 이런 시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특히나 그 북한은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이현철 기자가 얘기한 대로 대화와 제재는 양립할 수 없다라는 맥락에서 현재까지 보면은 상당히 말하자면 강도 높게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 남북 간 대화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고요. 실제로 한국 정부는 꾸준히 그동안에 북한과 관련해서 대화의 제스처를 취하지 않았습니까? 군사회담이라든지 또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적십자회담도 제안한 상태지만 이 북한은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었고요.
예.
또 거기에 대해서 주로 미국을 상대로 하기 위한 그런 게 아니냐 이런 분석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북한이 괌 인근을 겨냥한 타격 계획을 유보한 소식과 함께 김정은 위원장이 한 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이자 미 고위 당국자들이 유화적인 발언을 이어가고 있는 분위기 전해드렸고요. 또 북한이 또다시 도발하면 견딜 수 없는 제재에 직면할 것이라고 말한 문재인 대통령의 경고 발언 등 살펴봤습니다. 네, 이번 주 뉴스 포커스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윤국한 기자, 이현철 기자와 함께했고요. 저는 진행의 박형주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VOA 방송입니다.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
저희는 국경 지역에서 살았었는데 그 탈북하는 사람들 되게 많았어요. 국경 지역이다 보니까 그냥 다 속이고 몰래 왔어요.
서울 생활 8년 차의 박수양 씨는 함경북도 무산이 고향입니다.
잘 살고 있을까? 나 때문에 또 피해는 받지 않을까? 그게 컸던 것 같아요. 나 무사히 도착했는데 그걸 알고 있을까? 어떻게 걱정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한국 드라마를 즐겨보던 19살의 수양 씨가 한국에 정착한 이모의 전화를 받고 가족 몰래 두만강을 건넜습니다.
중국에서 배 타고 바로 인천항으로 왔어요. 굉장히 빨리 왔는데 그 당시에 브로커 비용이 1200만 원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모가 연결해준 백길 탈북이 1200만 원, 미화로 만 달러 짜리였습니다.
그때 막 후회가 됐던 거죠. 제가 엄마 오기 전까지, 부모님 오기 전까지 3년 반 동안
한국에 온 자유를 누릴 틈도 없이 드라마 속의 모습을 경험해볼 틈도 없이 브로커 비용을 벌어야 했던 수양 씨는 지금 사회복지학을 전공하고 있는 대학생이 됐습니다.
진짜 한 20년 후에는 통일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바람이 있다면. 그래서 진짜 내 고향에도 가보고
탈북자들의 정착을 돕는 단체의 정보 나눔 일꾼으로 또 세계적 동영상 공유 사이트인 유튜브에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유튜버로도 활동하고 있는데요.
유튜브에서 북한을 알리기 위해서 유튜버로 활동하고 있는
어렵고 딱딱한 이야기가 아니라 직접 경험한 이야기로 남북한 사람들을 조금 더 가깝게 만들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저는 약간 이제 한국에서 바쁘게 살아야 되잖아요. 살다 보면은 북한에서의 추억이 계속 잊혀져 가거든요. 근데 그게 좀 저는 싫어요.
한국에 사는 탈북자들의 사연을 전해드리는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 유튜브 또향TV의 주인공 박수향 씨의 일곱 번째 이야기입니다.
저희는 국경 지역이다 보니까 저희 동네에서 되게 많이 왔어요. 같은 학급 친구들도 오고 또 같은 학교 친구들은 정말 많이 왔고.
웬일이야.
많이 왔어요.
동창회도 되겠어요.
그래서 저희 아마 저희 고향 친구들 모이면 엄청 많을걸요? 그러니까 친구뿐만 아니라 뭐 저희 고향에서 온 분들이 아마 제일 많아요. 그래서
회룡이나 무산
중에
있네요.
가족들의 서울 도착 이후 수영 씨는 한결 여유가 생겼습니다. 대학생이 되고 친구들도 만나면서 꼭꼭 숨기고 싶었던 고향 함경북도 말씨를 꺼내놓기 시작했습니다. 속에 있던 마음을 털어놓으며 표정은 한결 밝아졌고 고향 살던 이야기, 두만강 건널 때 그 고생했던 이야기가 지금은 추억이 됐습니다.
내 살던 고향 그림이 그려져요. 우리 집 앞뒤로 앞으로 나무 뭐 이런 거 다
그려져서 아직도 진짜 어제 일처럼 다 보여요.
가보고 싶은 생각 그대로 그쵸. 있을까?
네, 많이 변했을 것 같긴 한데 진짜 꼭 가보고 싶어요. 제 어릴 적 추억이나 모든 게 다 거기에 있었으니까 솔직히 뭐 체제 이런 그런 게 잘못됐지 거기 사는 사람들은 뭐 아무 잘못 없잖아요. 그리고
사실 또 어릴 때는 모르잖아요.
아무것도 모르고 마냥 재밌었어요. 저는 그냥 친구들이랑 맨날 밤늦게까지 맨발에 막 흙탕 이러면서 뛰어놀다가 뒤늦게 엄마가 엄청 깜깜할 때 밥 먹자 이러면 뛰어들어가서 그 막 손도 안 씻고 밥 먹고 또 막 놀고 맨날 그렇게 뛰어놀았던 기억이 저는 더 많이 남아서.
그런데 그런 추억이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전해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북한을, 북한 사람들을 모르는 사람들과 그저 나누고 싶었던 이야기였는데 어느 날은 그 이야기가 수영 씨에게 상처로 돌아왔습니다.
유튜브 배나TV라고 있어요. 거기 나가서 이런 얘기를 했더니 약간 사람들이 그렇게 좋으면은 다시 가지 왜 왔냐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고 제가 한국에 와서 힘들었다 하니까 감사할 줄 모른다 막 그래도 우리 집도 제공해주고 세금 우리 세금 내서 니네들 다 살게 하는데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 왜냐면 그냥 나는 내가 살았던 경험? 난 이랬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를 또 그렇게 받아들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많이 당황했습니다.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북한에서 온 탈북자들이 이렇게 살았고 또 한국에서 힘들지만 열심히 살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싶었는데 몇몇 사람들의 거친 반응에 속이 상할 때가 많았습니다.
근데 제가 처음 영상 올리고 처음 달린 댓글이 있어요.
뭐 무슨 영상이었어요 그때가?
제일 처음 올렸던 게 친구들이랑 해서 세 명이서
같이
설날에 예, 대한 그 이야기를 했었는데 첫 달린 댓글이 아 남남분녀라고 해서 엄청 예쁜 줄 알았는데 실망이다. 이게 북한의 민날 밑실상이겠죠? 아, 라고 댓글이 달린 거예요. 근데 아 되게 웃겼어요 솔직히. 왜냐면 뭐 이만갑이나 이렇게 나가는 분들은 되게 많이 꾸미고 예쁘신 분들이 많이 나가잖아요. 근데 오히려 저는 이렇게 수수하고 이런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 오히려 꾸미지 않고 진짜 그걸 들으면서 요즘 드는 생각이 아 난 진짜 북한의 민낯이 되어야겠다. 내 유튜브 채널도 북한의 민낯 꾸미지 않은 그냥 민낯을 이야기하는 그런 채널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분이 오히려 그런 그걸 주신 것 같아요. 근데 첫 댓글이 그거여서 되게 제가 그때 목사님이 이렇게 달아라라고 했는데 저도 북한에서 한국 남자들이 다 건상호 같이 생긴 줄 알았다고 그렇게 달으라고 해서 달았어요. 근데 재밌는 것 같아. 그런 댓글에 약간 처음에 딱 보자마자는 기분이 좀 그런데 또 금세 잊어지고 에이 뭐 그런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도 있지 이렇게 생각하면 또 괜찮은 것 같아.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예상치 못했던 세상 일을 너그럽게 받아들일 줄 아는 아량도 배우게 됐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수영 씨의 인터넷 방송 또양TV를 통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체계를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는 학교를 다니면서 언제 작년 이게 보니까 최 가장 오래된 게
4개월
그렇죠. 네. 얼마 안
1월 말 2월부터 시작했으니까 이제 4개월 됐네요.
그 유튜브는 뭐 보는 거는 쉬운데 내가 찍어서 올리겠다는 생각은 네. 어떻게 시작했어요?
아 그냥 처음에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한번 설날 곧 오니까 설날 특집 한번 찍을까 이러고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막 대본도 아무것도 없이 그냥 친구들 셋이서 저기 앉아서
여기였어요?
네 저기 앉아서 그냥 막 수다 떨었어요. 어, 우리 그랬지 하면서 그러니까 그게 첫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북한에서는 구정을 어떻게 세는지에 대해서 좀 그냥 친구들끼리 수다를 떨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 존댓말에 그냥 편하게
함경북도에서 온 친구들과 둘러앉아 고향 이야기, 한국 사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처음에는 카메라 앞에 앉아있는 것도 어색하고 표정도 말투도 어색하게 짝이 없었지만 모르던 세상을 알아가는 것처럼 재미가 있었고 또 잘해보고 싶다는 욕심도 생겼습니다.
친구들이랑 한 세 번 이렇게 모여서 같이 이렇게 여러 편, 한 여섯, 일곱 편 찍었는데 그 친구들이 다 시간이 안 됐어요. 뭐 한 친구는 일하고 있고 한 친구 뭐 이렇게 시간이 다 안 맞아서 영상은 올라가야 되는데 찍어는 놔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혼자라도 찍어볼까 이러고 그때 혼자 찍었는데 그 이후부터 계속 혼자 이렇게 지금까지 찍게 됐고 그냥 근데 첫 시작은 진짜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시작했어요.
저는 함경북도 부산이에요. 지도에서 보면 가장 끝쪽에 위치하고 있고 가장 추운 지방에서 왔습니다.
길주.
길주는 지도 봤을 때.
그 경성.
경성 길주. 무산에서 온 세 아가씨가 즐거운 수다를 나눴습니다.
우리 통일되면 다 같이 서로 고향에 가보는 걸로. 노을 고향은 뭐가 있나요?
고향 자랑도 해보고 고향에서의 연애담도 털어놓아보고 한국 청년들도 궁금해할 북한 청년들의 모습을 솔직하게 털어놓으면서 수양씨의 또향TV가 시작됐습니다. 수양 씨의 또향 TV에는 수양 씨가 한국에서 직접 경험한 생활 속의 이야기가 가득합니다.
제가 북한에서 와서 처음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 보니까 신기한 게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5년 넘게 일했던 편의점의 모든 것을 알려주는 이야기.
아, 용아야 안녕. 나 또향이야. 아 우리가 헤어진 지도 오늘도 8년이나 흘렀네.
아, 세월 북한에 아니다. 있을. 그리운 친구에게 띄우는 편지.
아, 북한에서 유명한 한국 연예인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아, 북한에서 한국 드라마나 한국
북한에서 유명했던 한국의 연예인이 누구였는지 가슴 설레면서 봤던 한국 드라마와 배우들의 얘기를 재미나게 풀어내고 있습니다.
그 북한에서 엄마가 가끔씩 만들어 주시던 전을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직접 만든 건데요. 이거는 감자전이고요. 이거는 김치전이에요. 그래서 저는
어머니가 해주시던 고향 음식을 직접 만들어 보면서 사람들의 낯선 관심을 북한과 북한 사람들에 대한 친근한 시선으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한국에서의 생활, 뭐 예를 들어서 그때그때마다 주제가 다르겠지만 큰 이 목표라 그럴까요? 내가 나 또양TV에 북한의 민낯이라는 제목을 달 수 있는 얘기는 어떤 것까지 담고 싶어요?
나는 그냥 진짜 꾸미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겠다라는 마음에 그냥 내가 살았던 내가 북한에서 이렇게 경험했었고 이런 게 있었고 그런 내가 살았던 오직 팩트, 진실만을 이야기하겠다. 그래서 북한에서의 나의 모든 경험들과 그런 사실들 플러스 내가 한국에 와서 정착하면서 어려웠던 것들, 사실들 이런 정말 사실들만 전달하고 싶다라는 생각에 네, 그런 생각에 시작을 하게 됐고
안녕하세요. 소양입니다. 오늘은 제가 한국에 와서 가장 놀라웠던 것 중에 탑10을 뽑아봤습니다. 먼저 10번째인데요. 10번째는 바로 교회입니다. 북한에는
지난 2월부터 올리기 시작한 또향 TV 영상은 이제 30여 개가 됐습니다. 적게는 조회수가 2, 3천 회부터 많게는 20만 5천 회가 넘는 것도 있는데요. 한국에서 경험했던 가장 신기했던 일을 소개한 영상이 최고의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네, 대부분 조회수 많은 걸 보니까 네, 북한에서의 그런 삶이나 경험보다 오히려 한국에 와서 정착하면서 겪었던 에피소드나 이런 거를 더 많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보통 조회수가 많고 북한에서의 살았던 경험이나 이런 거는 조회수가 좀 낮은 편이에요.
옛날 같으면 북한이 어떨까 궁금했을 것 같은데 한국 사람들이 북에서 오신 분들이 한국에서 적응해가는 그런 것들이 또 관심이 있다.
네, 그런 거에 관심을 많이 가지시죠.
좋은 댓글, 나쁜 댓글 기억나는 게 있으면?
대부분은 좋은 댓글이에요. 대부분은 되게 응원의 댓글이 많고 항상 응원합니다라는 잘 오셨습니다. 행복하세요. 이런 댓글 되게 많아요. 좋은 남자, 꼭 좋은 남자 만나서 결혼하세요. 어떤 분들은 북한 여자랑 결혼하고 싶다. 이런 아무튼 좋은 댓글이 대부분이고 그러니까 나쁜 댓글은 그냥 제가 그러니까 영상이랑 좀 상관없는 댓글이었어요. 그냥 탈북자 싫다고 우리 세금에서
한국에 사는 탈북자들의 사연을 전해드리는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 함경북도 무산이 고향인 정착 8년 차의 서울 아가씨 박수영 씨의 이야기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서울에서 VOA 도성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VOA 방송입니다. 저희는 여러분의 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소식이나 다양한 의견이 있으시면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 주실 미국 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신 후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VOA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에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메시지를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 전화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 001-800-500-12345번입니다. 제보자의 신분은 보호되며 제보 내용은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또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나 의견이 있으신 분도 연락 주십시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잠시 후 9시 30분부터는 BOA 세계 뉴스에 이어 주말의 음악 여행이 방송됩니다.